21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3번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심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된 사본, 원본이시며 영적인 복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에 괴사가 없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것으로 인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 안에서는 괴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의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활. 계속하여 2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부탁하시며라는 동사의 사용에 따르면 여기에 목적어인 모든 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님의 모든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그분이 당하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 자신의 통치 안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복종하셨던 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나는 당신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심판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소 염려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긍휼이 있으시며 자비로운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당신은 나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행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와 표현과 말이 여전히 너무 전통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말씀 안에 있는 많은 사상과 표현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2장 23절과 같은 구절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참된 의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간단한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사셨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활을 사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분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1장 17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혼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리가 의미하는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집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일상적인 심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가정에서의 심판입니다. 이 두 서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계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항목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심판은 천사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약에 있는 사람의 세대를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며 주의 날이 오기까지 계속됩니다. 주의 날은 천년 왕국 전에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한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며 하늘과 땅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심판의 결과들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은 징계의 다루심을 가져오고 어떤 심판은 경륜적인 형벌을 가져오며 어떤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심판들에 의해 주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 의로 가득 찬 우주를 구성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주 전체를 깨끗케 하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의로운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뢰를 이 의로운 분 안에 두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24절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상함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나무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이며 구약에 예언되었듯이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로마 사람의 최고의 형벌 기구였습니다. 죄들에 대하여 죽고는 추고적으로 죄들과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들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상함은 죽음으로 귀결된 고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상함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상함과 관계 있습니다. 24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함 위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치료입니다. 우리는 죽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죄들과 멀어지고 의에 대하여 삶. 죄들에 대하여 죽고라는 구는 추고적으로 죄들과 멀어진다는 뜻임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냈고 이 끝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까이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들 또는 죄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들을 지었더라도 일단 그가 죽으면 그는 죄들로부터 분리됩니다. 베드로는 죄들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를 끝냅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이 바울의 용어에는 익숙하지만 베드로의 많은 표현에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만도 베드로는 나무에 달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심,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멀어짐, 그리스도의 상함으로 나음을 얻음 등의 예외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화에서 베드로의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읽은 후에 교통과 기도에서 베드로의 용어와 표현들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24절은 타락된 사람들인 우리는 죽었었고 죄들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들을 그분 자신 위에 두시고 나무, 곧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며 거기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상함이었으며 그 상함, 곧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치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를 치료한 그리스도의 상함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 한면으로 이 치료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죽고 타락된 본성에 따라 우리의 의도는 죄들을 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의를 향하는 의도, 의를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삽니다. 이분이 우리를 끝내고 죽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십자가의 주관적인 면은 오늘날 그 영에 의해 계속해서 체험됩니다. 생명 주는 영은 우리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관적인 방면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적 역사 아래 있으며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매일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죄를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죄들 사이에 분리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죄들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힘있게 하기 위해 분투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살고 있으며 이 생활은 항상 의를 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매일 구원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체험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체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객관적인 십자가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주관적인 십자가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십자가가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의 생명 주는 영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을 가질 때 생명 주는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연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의에 대하여 살도록 우리와 죄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요구를 이룸. 이제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요구를 이루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한 가지, 의의를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의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맡기셨음을 봅니다. 그런 다음 2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의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관념은 통치적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집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유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죄들을 분리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며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계속하여 2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구속자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 안에서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실 수 있으며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2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십니다. 혼은 우리의 내적 존재이며 참된 인격입니다.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후생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이에게 돌아왔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25절에서 베드로가 혼이라는 단어를 영의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떼의 물질적인 피로를 돌보시며 우리의 목자인 그리스도는 우리 혼의 피로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인 혼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이 있으며 영은 우리의 내부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주로 우리 혼을 보살핌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보살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몸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문제는 혼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두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혼안의 방랑자들이며 그들에게는 보살펴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 혼을 보살피시는 목자가 있다는 데에서 다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분이 목자로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목양에 관한 이 일을 당신의 체험에 따라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그분의 위로를 영 안에서 느낍니까? 혹은 혼 안에서 느낍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혼 안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분의 위로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대답은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의 회복 안에 오기 전에는 당신에게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 생활 안에 있은 이후로 당신은 사람의 영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종류의 전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영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영에 관한 새로운 전통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사실상 영으로 돌이킨 후에도 많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체험으로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혼의 목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25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영 또는 우리 몸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 혼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서신은 많은 핍박을 당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핍박은 외부적으로 우리 몸에 관계되지만 사실상 핍박은 혼을 겨냥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양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이런 유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주로 우리의 영도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가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주 예수님을 목자로서 필요로 한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이런 유의 상황에서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셨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양한 결과 우리의 생각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고정됩니다. 복잡해진 우리의 감정은 쉽게 뒤집힙니다. 특히 이것은 자매들의 감정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목양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주님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가끔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어느 때는 가장 하기 힘든 일이 결정짓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결정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목자가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와 안내는 주로 우리의 의지에 관계됩니다. 살아있는 목자로서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의지를 지휘합니다.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이것을 체험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 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휘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고 안내하십니다. 내 체험에 의하면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은 목적지와 관계됩니다. 가령 당신이 집에서 어느 도시로 운전하고 간다고 합시다. 도로 지도는 당신을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그 도시에 도착하면 당신에게는 가고자 하는 정확한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안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하고 또 어떤 구절들은 그분의 안내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화면으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을 거기에 인도했으면 그분은 그들을 시온산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로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정확한 지점으로 안내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이 아니라면, 만일 그분이 다만 객관적으로 3층천에 올려오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며 심지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분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목자가 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돌이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그럴 때 주님은 무슨 일이뇨라고 물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걸어간 후에 그들은 함께 유하시도록 주님을 강권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양하심의 예입니다. 가끔 주님은 엠마오 길의 제자들을 목양하신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께 의미 없는 말을 할지도 모르며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분을 꾸짖을지 모르며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르는 채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감독자이신 그리스도. 2장 25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혼의 감독자이십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감독자, 곧 장로로 체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약은 감독자가 장로이며 또한 장로가 감독자임을 계시합니다. 5장 1절로 3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함에 관해 말합니다. 감독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감독자는 헬라어로 어떤 특별한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감독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독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감독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거나 압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엄마가 아기를 보살피듯이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녀는 아기의 모든 필요를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독자이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체험이 풍부했음을 봅니다. 이 단락에서 그는 은혜, 필기본, 구주, 목자, 감독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시며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상산이 되기 위한 영적인 복사의 과정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목자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감독자로 체험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은 풍부하고 그의 저서는 놀랍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구절들 안에 계시된 것을 따라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분을 은혜로, 본으로, 놀라운 구주로, 목자로, 감독자로 누리기 바랍니다.